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어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땅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는 그들 가운데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지금의 지중해 연안 베이루트 남쪽 30여 마일 지점에 지금은 사이다라고 불리우지만은 지금부터 2900년 전에는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시돈이라고 불리웠던 큰 항구 도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시돈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몇 주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합 왕의 처가이자 또 그러니까 이세벨도 생각나고 엣바을도 여러분 생각나실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시돈을 수로보닉의 지약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시돈에서 한 8마일 정도 남쪽으로 더 내려가게 되면은 지금은 레바논 그리고 이 시리아 지역인데 사르밧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르밧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사르밧 과부가 아마 생각날 겁니다.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뜻은 염색한다 하는 뜻인데 사르밧 지명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곳은 염색을 비롯한 많은 공업이 발전한 이 무역항이었습니다. 일찍이 이 두 도시 그러니까 시돈과 사르밧은 페니키아 사람들이 만든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베니키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베니게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베니키아 사람들은 주로 지중해 연안에 살면서 조선업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일찍부터 배를 만들어서 지중해 연안을 마치 자기 집 앞마당처럼 누비고 다니면서 스페인과 이 포르투갈 그 지역까지 옛날 이 고대 해상무역에도 주도적인 그 역할을 해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만든 항구도시 사르밧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헬라 사람들이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 음역으로 고쳐서 불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에는 사렙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렙다, 사르밧 이 두 말은 같은 말이고 또 같은 동네죠. 그곳에 한 가난한 과부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과부집을 찾는 사람이 아주 드물 터인데 그 옛날 그 집에 아주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의 소개로 찾아온 것도 아니고 페니키아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남자인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혹시 잘못 찾아온 게 아닌가 했더니 맞게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이상한 손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찾아올 때는 찾아오는 목적이 있게 마련인데 한 동네도 아니고 10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아주 먼 곳에서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찾아왔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다짜고짜 찾아온 이 손님은 아주 무례하기까지 했는데 이 가난한 과부의 처지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먼저 먹을 것을 내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손님이 누군지 생각나십니까? 열왕기상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여기 그 아주 무례한 손님 이름이 나오지요?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저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와서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주 가난한 과부가 흉년을 만나서 이 집에 남아있는 거라고는 지금 그 어머니와 아들이 생애 마지막 식사가 될지도 모르는 한 끼도 될까 말까 한 고작 남아있는 그것이 전부였는데 이 엘리야는 그걸 자기에게 먼저 가져오라고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한마디로 갈멜산의 영웅입니다. 850명이죠.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혼자 맙서서 제단에 불이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그릿 시내에서부터 여기 사르바 땅까지 이 60마일이 넘는 먼 곳에 이 가난한 과부를 여러분 왜 찾아오는 것인지, 오히려 이 가난한 과부집에 무슨 먹거리라도 가지고 와서 주면서 찾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 여인의 조금 남은 마지막 음식을 자기에게로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엘리야가 이 가난한 과부를 찾아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는 이야기와 너무나도 닮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여인이 엘리야를 찾아온 것이 아니지요. 엘리야가 여인을 찾아온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또 엘리야는 원래 머물고 있던 그리스 시내를 출발해서 사르밧까지 먼 거리를 걸어서 찾아왔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떠나서 우리들이 허덕이고 살고 있는 이 세상까지의 먼 거리를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엘리야는 죄악의 소굴로 찾아온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는 시돈 왕국에 속해 있었는데 당시 시돈 왕은 엣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또 성경을 읽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엣바알은 본래 바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한 그런 사람이고 이런 바알 숭배자가 시돈 왕으로 다스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바알을 숭배하는 아주 간악한 죄악의 땅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는지 아예 그 나라가 바알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의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하는 왕이 아합 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아합 왕이 그렇게 악한 왕인가? 그 아내가,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가 아주 간교한 여자인데 이 이세벨의 친정이 바로 시돈 왕가였습니다. 시돈 왕 엣발의 딸이 바로 이 이세벨입니다. 그러니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시집오면서 그 친정아버지 엣발과 함께 섬기던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아합 왕과 함께 북왕국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천지로 완전히 바꿔 놓았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 산에다가 다 모아놓고 다 물리치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한 그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득실거리고 엣바알이 통치하고 있는 시돈 땅, 이 사르밧을 찾아갔다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이상한 이야기입니까? 죄악의 속을 한복판으로 찾아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와 똑같이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악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 더러운 세상의 한복판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곁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엘리야가 그 여인을 찾아간 것이 무슨 사전 통보를 하고 간 것도 아니고 다짜고짜 갑자기 찾아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을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그 예수님과 맞닥뜨렸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인생의 문을 뚫고 들어오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 이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내게 가져오라고 아주 무례한 요구를 하는 것과 비슷하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막무가내식으로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멀쩡한 그 갈릴리 어부들을 찾아가서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요구하시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치려야 될 판인데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례하게 하라고 하시면서 무조건 조건 없이 그냥 따라오라고 요구하신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간 이야기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 이야기가 꼭 닮아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엘리야가 그 참 이상한 손님으로 그 여인을 찾아온 지 90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이상한 손님으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왜 엘리야가 2900년 전에 그 여인을 찾아간 것이고 왜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우리를 찾아 이 세상에 오신 것일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물음에 대한 답은 두 가지 세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멸망할 죄인을 구원해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과부집을 찾아감으로 과부와 그 아들이 살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게 큰 은혜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들에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과부집으로 온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대로 가루통에 가루 한 움큼, 기름통에 기름 조금 남아있던 그 가정에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서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됐습니다. 왜 찾아오시는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뉴저지 한인교회 성도들이 찾아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기를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그 은혜를 받기까지 이 사르밧 과부가 한 일이 뭐겠습니까? 이 여인이 한 일도 여러 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여기 낯설고 참 이상한 손님이 와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아들이 먹을 그 마지막 음식을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져다 드리는 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인해서 그 여인은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열왕기상 17장 14절 이하에 나오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엘리야의 말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 아들도 굶겨야 되고 나도 굶고 그대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거 따르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말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지만 엘리야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여인은 겨우 한 끼 음식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나서 그 후로 3년 6개월 동안 그 흉년이 다 끝날 때까지 그 가족들이 식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게 그 여인 가정에 임한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은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거기에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거의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얼마 후에 이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엘리야를 통해서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큰 은혜가 더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그 여인이 아주 감격해서 드린 고백이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압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엘리야가 그 여인의 집을 찾아오지 않았더라고 하면은 그 여인과 아들은 아마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설령 다르게 음식을 구해서 연명했을지는 몰라도 나중에 그 병든 아들을 살려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오심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이와 같은 원리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을 때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요구를 말씀하셔서 어떤 사람은 거부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갈릴리 호반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몇몇 남자들을 다짜고짜로 예수님 나를 따르라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이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입지 않았습니까? 나사렛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었습니까? 거기 나사렛에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내 처녀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 청천벽력과 같은 그 말씀을 그걸 은혜라고 표현하면서 은혜가 너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마리아는 거절하지 아니하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어려운 요구를 마리아가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그는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와 예수님과 성도들을 핍박하던 그 청년 사울에게 어느 날 예수님 갑자기 찾아오셔서 네가 이제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는 예수님의 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나중에 뭐라고 고백을 했지요? 은혜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그는 그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고 성공의 길이 막힐 것이고 그래서 핍박받는 자가 될 것이고 버려진 존재처럼 고통받을 게 뻔한 그런 형편이지만 그는 예수님 안에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은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하게 너희에게 썼노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예요? 이방인들을 위해 가지고 복음 전하러 갔는데 그 다음 절에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는 곧 나로, 누구로? 사도 바울.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인 것이다. 이방인이 사도로 가서 복음 전하다가 얻어맞고 감옥에 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지만은 그는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임으로 해서 그는 위대한 복음의 사람 사도 바울로 우뚝 서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마게도니아와 고린도 지역의 아가야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들 부한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아주 가난한데 다른 이들을 위해서 헌금하라고 했을 때에 이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바치는 것을 은혜로 생각했어요. 고린도후서 8장 6절과 7절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 즉 이 은혜를 이 은혜가 뭡니까?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바치는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헌금을 드려서 어려운 일을 돕는 이 일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렵지만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지아의 이 성도들은 자신도 환난 중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지만은 기꺼이 저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함으로 해서 자기들보다 어려운 일을 더 돕는 희생과 헌신의 모범으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예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하면요 24시간 모자라요. 이 자리에서 가지고 성경이 다 그런 말씀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건 이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먼 나라에서부터 이 땅까지 오셨는가? 왜 오셨어요? 그리고 왜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나가게 되면은 결국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언가?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 주께로 나가서 말씀을 순종하고 찾아 나가는 그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분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영원한 생명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임마누엘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영원토록 얻어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했나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 그 의로운 말씀으로 아멘하면서 한 사람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수용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성장하셨던 그 고향 나사렛 동네의 회당에 가셔서 어느 안식일에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날 읽으신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봉독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았더니 회당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 어린 시절 때부터 보아온 이웃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주민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그 옆에 앉으시니까 참 놀라운 말씀을 땅에 앉으시면서 그들에게 주셨잖아요. 그것이 오늘 보면 21절 말씀이지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뭡니까? 지금 회당에서 주는 그 말씀, 그 이사야 61장의 말씀, 그 메시아 예언의 말씀, 이 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6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메시아에 관한 유명한 예언의 말씀인데 그 예언, 메시아 예언이 오늘 여기에서 이루어졌다고, 너의 귀에 응하였다고 하시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당신들이 바라보고 있는 내가, 옆에 앉아있는 내가, 여러분들이 이웃집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던 내가, 당신들이 여태까지 목수의 아들로만 또 목수로 알고 있는 내가, 당신들이 여태껏 기다리는 독생자, 당신들의 메시아다 하는 것을 지금 선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기가 쉬웠겠어요? 쉽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목수 요셉의 아들, 그리고 자신도 목수로 살았던 저 예수가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일 수가 있느냐, 그게 이유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이스라엘 땅에 많은 과부가 있지만은 그 엘리야 시대 흉년 속에서, 지금 그 당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대 때 그 이전에, 그러니까 900년 전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가지고 온 땅에 흉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짐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이 사렙다의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뿐이 아니라 엘리사 때에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는데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은 깨끗함을 얻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임해서 이런 은혜를 얻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누구에게 은혜가 찾아가서 임하는 겁니까? 무슨 아브라함의 핏줄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그 어떠한 그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 은혜가 찾아가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그것인데 그 은혜를 입은 특별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방의 가난한 과부, 이방 어떤 나라의 군대 장관, 이 사람들 뿐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가 그 과부를 찾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 여인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엘리사가 나만이라는 장군을 물리치고 그의 병을 치료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이 여인의 집에까지 엘리야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여인은 그날 기꺼이 받아들임으로 해서, 그리고 이 나만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서 그 나만 나병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확률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 당시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고 그 나환자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거 확률로 따지면 여러분 얼마나 되는 놀라운 은혜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가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값싸게 어디서나 어느 길바닥에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의 그 은혜를 입어서 오늘 우리 뉴저지 한인교회라고 하는 이 공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게 여러분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손길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기에 그게 우리에게 가능하신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잊으면은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앉아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게 되는 이 확률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이 지구촌에 말입니다, 80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면서 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죄악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뭐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어리석고 둔한 이런 나를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내려다보시고 뉴저지 어느 한 곳에 슬퍼하고 있는 나를 마치 그 과부와 나아먼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보내주시고 우둔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나를 찾아오셨구나. 지금도 나를 찾아와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한 손 한 가지밖에 없는데 두 손 들고 달려나가서 주님 내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접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더불어 행복을 누리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 모욕하고 예수님을 저들의 인생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엘리야를 쫓아냈다고 하면은 그 복음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냈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그 과부가 살았겠으며 어떻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나 예수님의 그 구원을 이룰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과부도 그 복음서 시대 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다 주님을 영접하고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그 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그 여인을 찾아간 것이 그녀의 음식을 뺏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려주기 위해서였고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하면 겉으로는 우리에게 이것저것 요구하시는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먼저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시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내는 사람, 배척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은 나 같은 죄인을 뭐가 사랑스러워서 저 마음 이 누추한 인생에까지 찾아오셨습니까?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여러분 아마 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주님은 주님을 영접해서 고단하고 힘들기는 하지만 생명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그 숫자가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적은 수 중에 한 사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 그 은혜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한 번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지금도 낮에도 오시고 밤에도 오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도 오시고 울고 있을 때도 찾아오시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을 내 생활의 모든 영역에 우리의 모든 생각 영역 안에 그분을 초청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과부 집에 가서 하룻밤만 묵고 떠난 것이 아니잖아요. 3년 6개월 그 흉년이 다 끝날 때까지 비록 초라한 식탁이지만은 엘리야는 그 가족들 곁에서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하룻밤만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단한 인생길을 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때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서 더 영원한 천국에까지 함께 가서 거기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고요하고 성스러운 이 기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새롭게 하시고 주님 마음 바라보시면서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더불어서 살고 내 인생에는 주님밖에 없어요 고백하면서 주님을 확 끌어안는 이런 절기가 사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누저지 한인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끌어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사랑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모셔드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때로는 따르기 어려운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살려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한 말씀이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험없네. 어디를 가든지 없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만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나는 길이 위태하고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떤 분을 나를 이루어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예수님, 이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풍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권세와 필요한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힘차게 주님과 이웃과 세상을 섬기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순옥 권사님, 사랑하는 동생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이제 남은 여러 가족들과 함께 장례하기 위해서 출타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장례 절차에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 권사님, 위로의 영이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영육관에 아울러 강건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귀한 역사하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